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유임을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명쯤 되었다. 제가 12절로 건너뜁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풀밭 속의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예수 기근에 죽어가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월절 양식으로 오셨고요. 교회의 사명은 또 성도들의 사명은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예수가 이 사역을,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네 사람의 인물이 여기에 나옵니다. 기록된 대로요. 어떻게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제자들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인정하며 서로 협력해서 기근 들린 모든 이들에게 예수로 배불리게 하는지, 본문에 언급된 네 사람, 빌립, 안드레, 베드로,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발견하시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 명 궁금하게 있습니다. 그 한 명 중 나는 이 네 명 중에 누구과에 가까운 사람일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어떤 특징이 나에게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옆에 사람들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키는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이 네 사람들의 인물들을 이렇게 하신 것은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한 사람만 가지고서도 사역이 끊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과에 가까운지, 또 내가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식구, 내 교회의 누구누구는 저 사람은 누구과지?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오해가 풀리고 이해의 그 실타래가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성격 개조, 나중에 내가 남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성품이 성화된다 그랬지, 성격이 바뀌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됨, 남의 남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작업이,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화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절에 들어가서 도 닦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지지고 뽑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의 최종의 열매는 뭔 줄 아십니까? 성화입니다. 자식 키우는 거 성화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도망갈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없이 혼자서, 자기 혼자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거룩한 성자 될 수 있습니다. 나가서 봉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남아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첫 번째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떤 스타일인가? 일 중심으로 신중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나가는 학자 스타일,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도요, 안드레가 소개할 때하고 틀려요. 그냥 와보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빌립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하니까 더 설득 안 하고, 와서 예수를 만나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나오는 게 빌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차근히 논리적으로 설명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저기 음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벌써 남자만 5천명이니까 수만 명이에요. 벌써 계산이 딱 나오고요. 한 데나리온이 일당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100불이라 따지면 2만불입니다. 조금씩 나눠줘도 2만불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대답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 차분한 성격입니다. 빌립의 첫 질문은 정확하고 꼼꼼한데, 리더로서 나가면 불편해요.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보고 회계사 뭐 이렇게 하는 꼼꼼하신 엔지니어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how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변에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두 번째, 안드레는요. 안드레도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후원하고 힘을 실어주는데, 안드레의 관심은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남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 이렇게 우선하는 사람 스타일들입니다. 보통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속은 타들어가도 자기 밥은 못 먹어도 남의 것까지 해주는 사람. 요한복음 1장 40절에 형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한 사람도 안드레, 조금 전에 말했던 빌립도요, 누가 소개했는가 하면은 1장 44절에 보면은 안드레하고 동향 사람이라서 예수께 소개한 사람이 그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달래가지고요,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게 한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보통 사교술과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포기하게 하다니요. 그런데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안드레도 갖고 와봐야 이것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빌립이랑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왜 갖고 왔을까요?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켰는데,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면박을 주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뻔히 안 되는 줄 알지만은 그래도 예수 체면을 세워주려고 오지랖을 넓힌 것입니다. 일이 더디 가더라도 저 사람 빠지면 안 돼, 사람 마음 다치면 안 돼, 그거 가져갈 거라고 찾아가고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속 터져. 왜냐하면 한 사람도 마음 다치면 안 되니까. 만약 예수가요, 빌립에게 한 질문을 안드레에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은 과연 안드레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요? 안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 데리고 오면은 그 아이가 무한당할 것이 뻔한데, 오병이어 가진 아이를 안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에게 이 질문을 했으면은 아마도 제가 아니고 뭐 저기 예수님, 형님에게 물어보시면 어떻는지, 형님을 데리고 와서 형님을 갖다 드리낼 것입니다. 슬쩍 베드로에게 문제를 던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주변에 어떤 스타일이 보이십니까? 틀린 게 아니고 시작하는, 접근하는 방법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신앙적으로, 너무 고차원적으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 대해서 어떻게 맞춰갈까라고 생각하는 것, 맞춰가는 것,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했으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세 번째, 베드로 스타일. 베드로는 열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이지만 자기 그림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별로 동기 유발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제 별명이 바오입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 고난을 처음 알았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께서 이제부터는 바로 그 직전까지 너는 나그를 누구를 하느냐 하니까 막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처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16장 22절에 표준세번역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표준세번역에는 예수께 대들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예수에게요, 왜 쓸데없는 일을 시작해서 고생을 자초합니까 하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저녁 어둑한 시간에 남자만 5천명 모인 군중 전체가 몇만 명은 좋게 될 만한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라 했을 때 50명, 100명씩 쫙 나누어서 하게 할 리더십은 제자 가운데 누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8절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불어 베드로를 언급하며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베드로 형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많이 배워가고 죄송하고 힘든 경우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이 가려주는 마지막 한 명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본문에 그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명백하게 그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복음입니까? 요한 복음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일행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갈 때에 바로 그 전에 기적을 행했었거든요. 너희들은 예수의 일행이 오지 말라고 출입을 막는 마을이 나오니까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마을을 불살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입니다. 누가 파워를 갖고 있느냐? 그런데에 자기가 섣불리 하질 않아요. 베드로 갔으면 일을 먼저 저질렀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계통과 질서와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특세하면 자기도 같이 힘을 가진 입장에 있을 것을 미리 청탁을 넣었다가 다른 제자들의 심기를 특별히 베드로의 기분을 거스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끝장에 계속해서 베드로를 깔짝깔짝하게 만드는 게 그게 요한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간 것이 요한이지만은 그 다음에 있었을 때는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어서 베드로가 가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것. 왜냐하면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 불확실한 것, 불특정한 것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요한은 일 중심의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형입니다. 자기가 주도하기를 원하는 스타일로서 일을 시작할 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이 사람이 일 시작할 때 뭐 질문하는가 하면 누가 일 시켰죠?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거부터 먼저 나오시면은요, 거의 많은 경우에는, 아, 나는 요한이구나. 그리고 요한과 성격으로 따지면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한 것은 사랑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고요. 우리의 자식이라고 불을 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의 옆에서 대를 이어서 요한이 지나가고 나니까 계속해서 붙여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져 쓰러질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바울이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게 관심입니다. 자기에게 주도권과 컨트롤이 주어질 때 능력이 극대화하는 스타일입니다. 예수가 빌립에게 한 질문을 만약에 요한에게 했으면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스타일에 가까우신가요? 유월절 예수를 우리 주변에 전하는 데는 이 내 스타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표본입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경우가 다 있겠죠. 그런데 이 내 경우가 스타일이 다 필요합니다. 틀린 것이 있다면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부린 억지가 틀린 것이겠고, 함부로 남을 고치겠다고 지적질한 것이 틀린 것이고, 자기를 모르고 남의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주눅들고 의기소침한 것이 틀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처음 만났는데 한 20년 전에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바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못 느꼈어요. 베드로의 성품을 가진 저의 성화는 안드레, 빌립, 요한의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저와 지낼 수 있도록 저를 빚고 깎고 경청하고 조절하는 일을, 이게요, 안 됩니다. 옆에서 잡아주고 말해주고 지적해주고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돌아보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 주시는지 한 사람도 버릴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어떤 주어를 주셨는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나도 힘들었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같이 품고 같이 가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같이 빚고 깎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끝으로 부산에 가면은, 태종대에 가면은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 그 큰 바위들이 오면은 파도 있을 때마다 따르륵 따르륵 합니다. 몽돌처럼 깎여져서 주님 나라 갔을 때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드럽고 순화되고, 시작점은 우리의 성격으로 시작했지만 성품은 예수를 닮은 성품으로 성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